우리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으로 가서요. 38장 전체인데 전체에서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제목도 불편하지만 우리 이 본문은 아시다시피 참으로 민망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과 유다가 근친상간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오늘 본문을 아무리 깊이 연구를 해봐도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어떤 신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결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요. 주석가 데이비스는 이 이야기는 후대에 잘못 끼워놓은 본문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38장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지난 37장과 이 38장을 넘어가서 39장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이 38장이 끼어 있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 37장 2절에서 시작될 때 이것은 야곱의 족본이라, 이것은 야곱의 역사다, 약전이다 하는 그 멘트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본문들은 엄연히 누구의 족보입니까? 야곱 족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서 실제로 장자권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요셉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동시간대에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유다라는 대표성을 띈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깁니다. 아이, 그렇다고 해도 굳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근친상간을 성경은 기록했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함의하고 있는 바가 요셉의 삶 전체를 조명하는 이야기이며 그리스도의 그림자, 곧 복음의 깊은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서는 오늘 38장의 이 난잡한 이야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적 설교의 두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절망적인 타락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설교하며 이 두 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 1절을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가 누굴 떠납니까? 자기 형제들을 떠나.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헤브론을 떠나서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합니다. 아둘람은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요,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무슨 1차적으로는 고향 헤브론 산지로부터 가나안의 저지대로 내려갔다, 이런 뜻이 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 안에 있는 영적 의미는 유다의 영적인 어둠 상태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깊은 침륜에 빠져요. 그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환멸, 형제들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히라에게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물에게.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손을 들어주세요. 가끔 나는 교회 사람들보다 세상 친구들이 그립다.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경건한 척을 하십니까? 쇠주 한 잔 쫙 하면서 내 치부, 연약함 전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둠이 오면 빛으로 가지 않고 더 깊은 어둠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게 닥쳐있는 어둠이 빛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더 어두운 곳으로 가서 내 어둠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한술 더 떠서 거기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하고 동침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들도 셋 낳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을 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지금 가난화가 되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결코 혈통적인 간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삭도 아내를 구할 때 어때요? 자기 늙은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구별됨과 거룩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아빠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는 유대인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하세요? 반대로 아빠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유대인이다. 구약시대의 대부분들은 모계 혈통을 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낳은 자녀들은 언약 백성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 결혼한 여자의 이름을 한번 가만히 잘 보세요. 여자 이름이 아니라 여자 아버지의 이름이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요, 가나안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아라는 이 히브리어는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유다는 가나안의 거상, 거부, 그 지역의 모든 상권을 움처쥐고 있는 유지하고 그 딸하고 정략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는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모든 것을 얻습니다. 가나안 친구, 가나안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유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뜻을 떠나서 저 깊은 바닥으로 추락했더라. 야곱도 전혀 그것을 말리지 못했더라. 이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절이 1절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시는가? 그것이 오늘 다말과 유다 사건의 전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바닥으로 내려간다, 이게 꼭 괴롭고 힘겨운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형통해 보여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하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진수성찬을 차려 먹고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함이 그들의 올무요, 곧 덫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가요, 아들까지 낳는데 세 명을 낳아요. 누구누구를 낳습니까? 엘, 오난, 셀라.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엘이요,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성경은 엘이 어떤 죄 때문에 죽었는지를 기록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쳐서 죽였을 만큼 악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고든 웬함이라는 주석가는 이 엘이라는 이름의 철자를 뒤바꾸면 라가 되는데 라가 악을 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이미 이 악함의 상징을 넣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첫째가 죽어요. 그러니 유다가 형이 죽었으니까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를 네가 맡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사 취수 제도를 이 계대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까지 후에 제정을 하십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를 잇는 게 뭐 그렇게 중요했길래 하나님은 이 형사 취수 제도를 율법으로까지 넣어서 제정하실까요? 이것은요, 창세기 전체에 들어가는 언약 사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언약의 백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풍습을 이 율법으로 편입시키면서까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시는 집요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만 한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이 의지를 보이시는 거죠. 왜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의 희생과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언약의 자손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해도 이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별수를 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시고야 만다. 여러분, 오늘 이 다말처럼요, 라합이나 또 룻과 같은 여자들을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이방 여자들이에요. 이방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쓰임을 받습니까?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방금 말씀드린 다말과 라합과 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어내신다. 자신이 약속하신 바 언약을 이루어내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사건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경이 왜 이렇게 불쾌하고 비도덕적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해가 어려운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죽은 엘의 동생 오난. 아니, 동생 이게 뭔 갑자기 뭔 죄예요? 지금 어땠어요? 형 죽고 나서 아이고야 형이 죽었어 슬퍼 했지만 어때요?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장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이 주어지니까 이제 이 둘째 오난에게 이 재산이 그대로 상속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유산 상속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형이 죽고 나면 상속의 몫은 자기 건데 그 동생이 굳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유산이 어디로 갑니까? 그 아들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는 자기가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는 유산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제정된 이 계대혼은 그러므로 반드시 형제들의 배려와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게다가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편을 잃으면 어때요?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자비와 긍휼과 상생의 법입니다. 계대혼을 신명기 25장에서 율법으로 제정할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장의 앞뒤를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웃의 가축이 넘어지면 가서 도와줘라. 가축이 길을 잃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아싸 누가 버린 거니까 잃어버린 거니까 내 거 해야지.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묶어두고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써 있고요. 나무에서 이렇게 새 둥지가 있는데 거기서 알을 취할 때 혹 거기에 새끼 품은 어미가 있다면 절대로 잡지 마라.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건축비 아낀다고 안 만드는 바람에 거기 올라간 사람이 떨어지면 그 피를 주인에게 물을 것이다.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곧 함께 사는 법, 자기 희생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들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지류에서 계대혼인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나는 이게 싫은 겁니다. 그 많은 상속분을 포기하는 게 싫고요. 형수를 거두어서 돌보는 게 싫습니다. 자기가 희생해야 되니까요. 희생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나는 참으로 악하게도요, 형수와 관계는 맺습니다. 관계는 맺고 씨는 주지를 않아요. 아주 가증한 행동을 해요. 오난의 이 가증한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그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도 그렇고요. 유다도 그렇고요. 자식들 다 잘못 키웠어요. 언약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형수를 거두어서 그 생계를 보살핀다거나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내 희생을 통해서 떠안는다거나 하는 고결한 가치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재물과 욕정을 따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유다랑 똑같이 오난에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다를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친정으로 보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셀라에게 다말을 줘야 되는데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셀라가 아직 안 컸어. 어리니까 너 가서 기다려라. 여러분 남자들을 다 죽이는 불길한 며느리다 이겁니다. 지금 유다가요.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재앙을 주시는지 유다는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친정으로 다말을 보냈다는 건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결코 하면 안 되는 짓이 뭡니까? 쓸모와 기능에 따라서 사람을 취하거나 버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유다는 다말을 데리고 있어야 했고 셀라가 장성하면 그에게 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점점 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서, 물론 이 시절에 율법은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신에서 이탈하여 점점 더 추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반대편으로 걸어가서 거의 회생이 불가능할 지경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자,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렇게 여기서 정리가 되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듯 하다가 20여 년이 흐릅니다.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위로를 받은 후에라는 것은 장례를 치르고 애도하는 기간을 다 가진 후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얼마 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라는 뜻이에요. 요점이 뭡니까? 아직도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다. 여기에 이 12절의 함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셀라도 장성을 했는데 유다는 아직도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다. 재앙이 또 유다의 집에 찾아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는 장례식을 치르고 애도기간을 가진 직후에 친구 히라와, 그때도 친구 히라가 있어요. 그 친구와 함께 딤나로 올라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양털 깎으러.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 수거적인 표현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그 가나안 지역의 축제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의 축제는 그 마을이나 도시 중심에서 이루어지는데 다분히 종교적인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특산물을 거래를 해요. 그 모인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깁니다. 술도 진창 마셔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갑니까? 신전으로 올라가요. 뭘 하러? 제사를 드리러.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다산과 풍요와 복을 빌어요. 그런데 이 숭배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이 무엇입니까? 당시 신전에 거주하던 여사제들. 그러니까 신전 창기들하고 교합함으로써 신의 축복과 은총을 받으며 내가 이 가나안의 신의 보호와 비호 아래 있다. 내가 여기서 풍요와 다산과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짓습니다. 이런 북유럽 신화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교도들의 의식을 다룬 책이나 영화들 보면 이런 이교 의식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도 고린도나 에베소 지역에는 이런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축제 때 신전 창기들이 벌어들이는 화대가 너무너무 엄청나서 신전 하나가 그 도시 전체의 금융 허브, 쉽게 말해서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장사를 한다? 불가능해요.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어렵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은 아마도 이방인이었기에 해마다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올라오는 동선을 체크했을 것입니다. 22여 년 동안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가서 유다가 올라왔다고 고해요. 그러자 다말은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다말은 이제 수절의 상징이었던 과부의 의복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창기의 옷으로 완전히 변복한 다음에 어디에 앉습니까? 에나임 문 길 곁에 앉았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에나임 문이라고 할 때 문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을 드나들 때, 예배당에 오실 때, 어디 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닙니다. 파타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신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하는 고유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에나임 문 길 곁에 앉았다는 것은 신전 창기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누굴 기다립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립니다. 다말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이더라. 유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말의 피를 말렸어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뭐가 내립니까?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려요, 서리가. 우리 남자분들 옆에 있는 아내 손을 꼭 한번 잡아주세요. 내가 잘할게. 빨리 하세요, 지금. 내가 잘할게. 왜 웃기만 하십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네. 내가 잘할게. 다말은요,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감감무소식. 왕래도 끊어졌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기대감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차오릅니다. 급기야 변복을 하고 신전 창기 행세를 하는 것이죠. 유다에게는 지금 완전한 어둠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요, 훗날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이 장자인 야곱, 언약 백성이 가나안의 친구, 가나안의 아내를 맞이해요. 또한 계대 결혼이라는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약자인 다말을 가차없이 내다버립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장례 기간을 마치자마자 축제를 즐기러 갑니다. 유대인들의 애도 기간이 짧게는 30일, 길게는 7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세 달 만에 에나임 문, 곧 신전 창기들과 관계하는 자리까지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요, 아무리 이 너울로 얼굴을 가렸어도 뒤에 보면 대화를 꽤 나누거든요. 자기 며느리 목소리를 몰라요. 아무리 창기의 옷을 입었어도요, 그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축제에 가서요, 진탕 마시고 인사불성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며느리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참담한 지경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 이 유다가 처한 어둠,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힘과 재물과 쾌락 앞에서 나도 모르게 인사불성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자기가 멀쩡하다고 위안 삼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처음 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추잡다. 성경 어떻게 이런 내용을 기록하냐? 유다 말이지, 요셉 구해줄 때는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히 이거 추악한 인간이네 이거. 아유, 다말, 야,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독기 가득한 X네. 어떻게 저렇게 비도덕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둘 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결국에는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 풍요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더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참으로 추악한 모습까지 보여주더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폭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이 다말의 의도를 선한 것으로 묘사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면모에서 완전히 이탈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야곱 족보는 전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은 요원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다말을 칭송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그 며느리로 들어가서 언약 백성의 존귀함을 다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잇기 위한 열심으로 이 사건을 벌인 거다. 저는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결코 다말이 신앙적인 이유로 선한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기술하지 않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의 죄악과 비도덕성과 추잡함과 절망적인 행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하는 지점은 이 추악한 군상들 틈 사이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메시아의 나심을 방해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단 한 번도 의로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잿더미 같은 백성들 사이에서 소망의 빛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십니다. 예수님 족보는 말 그대로 개족보예요. 개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유다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인사불성이 돼서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인사불성이잖아요. 이 화대를 가져오질 않았어요. 화대로 지불할 짐승을 가져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 다말이 물어요. 당신 내게 들어오면 당신은 나한테 뭘 주실 거예요? 그 유다가 염소 새끼 하나 내 떼에서 가지고 올 테니까 약속을 합니다. 뭘 한 거예요? 외상을 한 거예요. 외상. 참. 그 담보물로 자기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를 맡겨요. 그리고 나서 다말은 덜컥 임신해버리죠. 여러분, 이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 이게 뭐냐? 당시의 도장은 지금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입니다. 이 도장 겉에 그 문양 고유의 그 가문의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끈에다가 끼워서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반지로 끼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점토판에다가 굴려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나 아론의 지팡이처럼 그 사람의 고유성 또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아주 유력한 물건 두 개를 유다는 다말에게 모두 맡긴 거예요. 후에 유다는 친구 히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안 가죠. 염소 새끼를 딱 하나 들려보내면서 도장과 지팡이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말을 찾지를 못해요, 히라가. 그러니까 다말이 과부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완전히 숨어버리거든요. 유다는 이때도 히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휴, 가질 테면 가지라고 해. 아, 이거 잘못하면 창피당하겠네. 어쨌든 나는 염소 새끼 보냈어. 너한테 지금 보냈어. 히라, 자네가 여자를 못 찾은 걸세.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일말의 죄책감은커녕 자기 평판과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고요. 책임도 회피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려요. 그리고 나서 세 달이 지납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를 찾아와요. 당신 며느리가 간통하고 행음하고 임신까지 했던데.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를 당장 끌어내어 불살하라. 가차 없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고 당장 그 여자를, 그 X를 데리고 와서 불에 태워 죽여라. 화형하라고 해요. 극대노를 합니다. 유다는 자기의 부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다말의 부정에 극대노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악에 극렬하게 반응함으로써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을 합리화하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왜 험담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의 작은 흠을 가지고 과민하게 반응하며 정죄하는 줄 아세요? 들키지 않은 자기 죄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과 자기 안에 있는 추악함들 때문이에요. 인간의 악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 미담, 누가 잘했더라 이런 건 절대로 옆에다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흠과 죄가 발견이 되면 오징어처럼 질겅질겅 물고 뜯으면서 가십을 만들어버립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낙인 찍어놓고 조리돌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하수들이 하는 짓이고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적극적으로 험담하지 않아요. 대신 뭘 합니까? 너 있잖아. 그 얘기 알아? 그 사람 있잖아. 그 여자 때문에 좀 힘들어 했었잖아. 야, 너 스타일 아니잖아. 너 그 별로라고 했잖아. 근데 그잖아. 그 사람 말이야. 그 남자 말이야. 그 집사님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운을 떼요. 충분하게 공감을 해주면서 마치 나는 너를 위한다는 식으로. 그러면 하수인 상대방은 맞장구를 치면서 뭐 해요? 험담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나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험담과 비방이라는 기생충이 자라나는 방식입니다. 상대와 내가 죄된 본성을 연대함으로 함께 먼지를 일으키는 짓이에요. 인간이 왜 이런 짓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잖아. 그걸 증명함으로써 내 안에 들키지 않은 죄와 죄책을 탈피하고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열등감을 가리는 것입니다. 추악하죠. 종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룩을 말합니다. 옳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냉랭한 비판자가 되고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험담을 쏟아내야 생명이 유지되는 추악한 본성. 그것이 종교 뒤에 가려진 인간의 어둠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누가 죽어야 합니까? 유다가 죽어야 돼요. 25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요, 다말이 보낸 물건을 보고 즉시로 알아차려요. 극대노하며 다말의 행음을 정죄하고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하던 유다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뻘개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그 물건들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죄악이 만천하에 폭로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다말의 다소 비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유다의 죄악을 들추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비는요 대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의 죄악과 추함을 드러내어 폭로하십니다. 나는 아니야, 모른 척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들키지 않겠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증거가 있다고 내미시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려요. 그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것들 앞에 직면됐을 때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맞아요. 이 땅에 오직 의로우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의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악한 죄인이에요.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고백을 토해내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상하고 교양 떠는 취미 활동이 결단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적나라하게 폭로됨,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죄인됨이 들켜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딛고 두렵고 떨림으로 겨우겨우 다시 회개의 자리, 참회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진실한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우리의 죄악이 폭로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연극에 능한 사람들이잖아요. 감쪽 같아서 우리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종교적인 껍데기와 내가 가진 의라는 껍데기를 몸에다가 다 휘감고요. 무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거나 죽음이 코앞에 오면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러실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 시간이 얼만큼인데 정말 이러시깁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감쪽같이 연극을 하고 살아온 결과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불신앙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실체,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연극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요. 우리의 실체, 우리의 추악함이 폭로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다처럼 가식과 거짓 종교와 추악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악취가 나게 돼요. 거룩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행실이 선해 보이고 그가 하는 말이 옳아 보이지만 그 실상은 자기 의와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도무지가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고 찔러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시체 같은 신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제시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붙들고 통곡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날마다 폭로되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유다는 이 혼탁한 여정을 끝내는 기가 막힌 고백을 남깁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미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여기서 옳다는 사다크,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법정적인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악하고 너는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자리하는 것이 의롭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자 다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의롭도다. 유다에게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폭로되자 자기 부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더 이상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상대가 나보다 옳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의 시비시비비를 잘 가려서요? 아, 내가 졌다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네가 옳도다. 여러분, 유다의 고백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심장해요. 그는 이 사건을 겪고 다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돌아옵니다. 자기가 여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자기 죄를 폭로하시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지 아찔해집니다. 다말이 자기 몸을 던져 창녀가 되는 희생으로 얻고자 했던 게 여러분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의도가 결코 아닐 수 있다고요. 어떻게든 자기가 속한 가문의 씨를 받아내서 살아내고야 말겠다는 독한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그걸 보면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거예요. 필름이 대감깁니다. 자신이 속한 자리, 내가 가졌던 소명, 경건한 자손을 잇기 위한 열심,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여기 가나안 문화에 찌들어 있는 자기 모습이 미러링되는 거예요. 다 말이 아니라 내가 장기구나. 그것을 뼈가 아프도록 깨닫는 것입니다. 유다는 고백합니다. 지금 다말 네가 한 행위가 옳도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다가 다말에게 옳다, 의롭다 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다말의 평판 생각해 보세요. 다말은요, 시아버지하고 행음해서 아들을 낳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자가 됐을 뿐이에요. 다말은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게 평가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의로우신 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은 그 당시에는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추잡하고 비도덕적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작동되고 있으며, 다말이 당하는 순환과 수모를 통해서 뭐가 예표되고 있는지를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천해지시고 그 순환을 당하시며 급기야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매달려 죽으신 그 일,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비슷하게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얘기를 하시죠. 음탕한 고매를,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창기와 같이 매일같이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과 간통하는 이스라엘을 보라. 호세아, 너는 고매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인내하고 품으라. 그리고 깨달으라. 이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품고 끝까지 사랑해 내시는 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힘써 알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누굽니까? 유다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예요. 영적 창기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개입시키십니까? 그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개입시키신다고요. 어떻게 그게 온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흰 말을 타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내가 의롭도다 하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기의 모습으로, 비천한 말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당시의 종교적인 이단하여 불경한 사내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예수께서 수치와 고난과 폭로를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도다,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 행하신 궁극적인 일,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말의 이야기가, 다말과 유다의 근친상간 이야기가 왜 복음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마태는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절에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뒤에는 안 읽으셔도 돼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예수님 족보에 적혀 있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예측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자기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양 있고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방식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사람들을 모으시며 누가 봐도 그럴 법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여기에 앉아있는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도무지 기독교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의를 행하심 앞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심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겸손, 그리고 겸손, 그리고 또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인격을 부여하지 마시라고요. 자기 자신이 가진 의를 부수십시오. 여러분들이 쳐놓은 방벽을 부수세요. 폭로시키세요. 그래서 마침내 서로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쌓아올린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남의 죄와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남의 허물과 아픔을 치유하는 것으로 내 위안 삼지 마시고요. 자기를 들여다보시라고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의 치명적인 오류,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깊이 소속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고백이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폭로도 없어요. 전부 남을 치리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계도하는 일뿐이지 도무지가 내 고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목사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양원이나 그 주간보호센터나 재가복지센터에서 기피 대상 1호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혹시 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 저는 겸손, 겸손, 또 겸손할 테니 훗날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나눔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여러분 사랑방 나눈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좀 폭로하시라는 거예요. 남을 폭로하는 거 그만하고 물론 남이 듣기에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으면 좀 어렵겠죠. 그건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좀 벗으시라고요. 자기 의라고 하는 의복을 벗으시라고요. 에헴하고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했고 내가 본 것은 내가 아는 교회는 내가 옛날에는 아까 우리 이론 형제가 뭐 얘기하던데 라떼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하시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앞에 서시라는 것입니다. 내 고백 쏙 빼놓고 남 이야기에 훈수 두는 거 그만하시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깔끔하고 나이스하고 사람 보기에 흠이 없어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셔도 되고요. 부족해도 됩니다. 죄인이어도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폭로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미와 사람됨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음을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일이 훨씬 더 존귀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교보제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생을 통해 드러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입니다. 가식과 껍질과 껍데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본문 뒤를 보면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 유다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애굽에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그때 다 내려가잖아요. 그때 야곱 유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집 돌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가나안에 있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을 다 애굽으로 끌고 가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거기에 두지 않겠다. 가나안에 그냥 두지 않아. 너희들 그렇게 타락해서 살도록 두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매를 때려서라도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더라도 너희를 구원해내고야 말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희 후손을 통해서 후손들이 아니라 단수로 쓰인 후손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밝힌 것처럼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하리라.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나는 그 일을 신실히 수행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을 풀어내 주시는 그런 얕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생각이 없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똥꼬집이다. 하나님 고집은 무지막지합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콧뚜레를 꿰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 무지막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우리가 어떠한 추악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이시라고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언제까지나 추격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 뼈아프게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